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참평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모압은 다윗 왕의 조상인 룻의 출신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모압 사람들은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압의 지리적인 특성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이해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은 강우량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들이 있어서 늘 토지가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농산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 농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원지대여서 난공불락, 어떤 침입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요새가 그런 지역 자체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 있었죠. 이런 배경만 들어도 모압의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았을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젊은 시절이라는 것은 건국 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아주 평안했다. 심지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모압의 이 평안했던 상태를 그들의 자랑이었던 포도주를 가지고 비유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 중반부터 보시면 술이 찍기 위에 있고 옮기지 않음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포도주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술틀에 이제 포도를 놓고 발로 밟아 이제 즙을 짭니다. 그럼 이제 그 즙을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연 채로 발효를 시키는데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찍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술이 걸러져서 위로 올라옵니다. 아주 좋은 술이 마련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딱이 상태, 찍기가 밑에 있고 술이 위에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모압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순적한 상황 가운데 모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순적한 포도주에 공격을 가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할 것이고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그러므로 라는 말과 시작됩니다. 원문에는 보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모압이 아주 그렇게 순적하고 평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평안을 부술 것이다. 그들의 자랑을 부술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을 확보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 만나다 보면, 큰 시험을 당한 성도들 만나다 보면,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성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큰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험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평안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이 평안주의자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은 따라오는 것이지 평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많은 도전과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에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업적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하였다는 말은 피난민들이 속히 달려간다, 피하기 위해 달려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과 보물을 자신의 요새로 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랑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평안으로 달려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 군사력이 자신들의 평안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것이죠.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삐 달려가고 있는가? 실제로 내 삶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돌아보고 분별하는 것이죠. 잘못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모압의 겉모습은 그렇게 평안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정과 평안이 우상이 돼버린 그들의 우상을 내가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이런 왜곡된 욕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여로보암 1세 그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의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했죠. 모압 너희들이 딱 동일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나 외에 다른 신,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모스 신은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모압이 전쟁의 신이 필요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 자체로도 충분한 요새가 되고 군사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불리는 그 그모스 신을 섬겨야만 자신들이 평안하고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확보하고 확보해도 더 확보하기를 원하고 이미 충분했지만 더 충분해야만 할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자꾸 하지만 안 되는, 다른 것을 자꾸 채워야만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막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말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상태가 딱 그 말입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기록한 헨리 블랙가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믿지 않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압은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루세의 후손이다. 엄청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과 달랐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모압은 이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을 감당해야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모압 주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가? 막대기와 지팡이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할 때 그 영향력이 자신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돌아오는 것이죠. 18절에 나오는 디본의 딸, 디보는 모압의 수도로서 아주 평안했던 도시입니다. 딸은 그 주민들을 말하고요. 그 평안했던 도시가 메마른 자리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그들의 탄탄했던 요새를 깨뜨리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로엘은 수도인 디본의 남쪽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그 수도에서 피난민들이 막 내려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무슨 소리, 소문도 들리지 못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급박했던, 급박하게 진행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은 모압의 전 지역을 대표하는 11개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사각지대 없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압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모압 그 지역에는 이제 요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압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평안주의로 살았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처를 찾아 하나님의 소망,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머물러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혹시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떠나야 하는 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고 했죠. 성령이 근심하고자 하는, 근심케 하고 있는 그 죄의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성도는 그 성령의 경고와 인도함을 받아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영국의 칼빈으로 불리는 존 오웬은 그의 저서 죄 죽이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죄를 떠날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죄를 철저히 혐오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피 안에 거하면서 살라고 말하고요.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있고 또 초미세먼지가 아주 심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온 서울에 문자가 울리죠. 외출을 삼가십시오. 그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었는데요. 출근길에 제 아내가 마스크를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사람은 이 가득한 미세먼지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풍을 주시거나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을 해하는 미세먼지를 피할 방법은 다 하나입니다. 건물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동풍과 그 비를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본심을 떠올리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유다에게 보낸 메시지지만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도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본심도 동일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8장의 마지막 절 역시 하나님께서 모압의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보다 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평안을 구하기보다 평안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고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고요.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조명하시는 가운데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